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5일 시리아 내 순위파 무장조직 ISI를 소탕하기 위해 250명의 특수군 추가파병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독일에서 행한 연설에서 미군은 지상전을 주도하지는 않겠지만 최근 몇 달간 IS를 상대로 이룬 성과를 유지하는데 추가 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그러면서 미국 홀로 전투에서 승리할 수는 없다며 이는 유럽이 미국과 안보 부담을 나눠질 때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강력한 유럽 연대는 세계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독일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정상들과 만나 ISR 격퇴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함께 하노버에서 열리는 산업기술 박람회에 참석해 미국의 혁신을 높이 평가하고 국제 간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25일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제재 압박 언급에 대해 불쾌감을 표명했습니다.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관련 질문에 대해 우리는 미국이 제재 이해에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온 힘을 다했는지 묻고 싶다고 논평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각국과 마찬가지로 안보리 결의를 전면적으로 충실하게 이행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중국은 미국을 포함한 관련국과 밀접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 핵 문제와 관련된 미중 협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독일을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은 24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 자리에서 미국은 북한을 압박할 수 있도록 중국과 협력 관계를 구축해왔다며 아직까지는 원하는 수준은 아니다라며 중국을 향해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강화할 것을 거듭 촉구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조셉 덤포드 합참의장이 지난 20일 이라크 내 미 해병대 기지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덤포드 합참의장은 지난주 4일간의 이라크 방문 일정을 마치면서 수니파 무장조직 ISR이 장악하고 있는 모술에서 남동쪽으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미군 화력지원 기지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최근 이슬람 반군 기지로부터 로켓 공격을 받아 해병대 원정부대 소속 병력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은 곳입니다. 덤포드 합참의장은 이날 기지에서 90분간 200여 명의 미 해병대원들과 만났습니다. 덤포드 합참의장은 기지를 방문한 뒤 기자들에게 공적을 세운 부대원들에게 훈장을 수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ISR을 겨냥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이 25일 동유럽 루마니아에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22 두 대를 전개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 공군 소속 F-22 전투기 두 대가 이날 영국의 미 공군기지를 출발해 루마니아 흑해 연안에 있는 공군기지에 착륙했습니다. F-22 전투기를 조종한 다니엘 레오스키 편대장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유럽 전역에 전투기를 전개할 수 있는 역량을 과시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F-22는 미국이 개발한 최첨단 전투기로 레이더에 탐지가 안 되는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영국에 12대의 F-22를 배치해놓고 있습니다. 미국과 나토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병합을 계기로 이 지역에 대한 방위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전속 요리사였던 일본인 후지모토 겐지 씨가 최근 평양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후지모토 씨는 25일 귀국길에 중국 베이징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연히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후지모토 씨는 김정은 제1위원장과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앞서 후지모토 씨는 지난 2001년 북한을 떠난 뒤 11년 만인 2012년 평양을 다시 방문해 김정은 제1위원장을 만난 바 있습니다. 후지모토 씨는 1980년대 후반부터 13년간 평양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전속 요리사로 일하면서 김정은 제1위원장과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6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미국 서부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대학의 의과대학 연구소가요. 이 과당이 사람의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용 쥐를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이 실험용 쥐들한테 6주 동안 과당이 높은 먹이를 줬더니 기억 학습을 담당하는 뇌세포가 변이되는 그런 결과를 얻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연구소의 연구팀이 쥐들을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 한 그룹한테는 사람이 1리터의 탄산 음료를 마시는 것과 같은 과당이 섞인 물을 줬는데요. 그러고 나서 쥐들이 얽히고 설킨 미로를 얼마나 빨리 찾는지 관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과당이 들어간 물을 마신 쥐들이 과당을 먹지 않은 쥐들보다 이 길을 찾는 속도가 두 배 정도 느렸다고 합니다. 또 과당을 마신 쥐들한테서는 당뇨병이나 비만 같은 질환을 일으킬 위험성이 높아진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드릴 순 없지만은요,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과당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뇌세포 유전자가 변이되고 이 변이된 유전자들 때문에 파킨슨병이나 우울증 같은 각종 뇌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과당은요, 과일에 자연적으로 들어있지만은 이 단맛을 내는 식품이 첨가되는 콜라나 사이다 같은 탄산 음료나 가공식품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고과당 식품이 건강에 해롭다는 인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준 것 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구촌원을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워싱턴 이 시각 현재 기온 15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4월 26일 화요일 북한 대체로 막다가 오후부터 점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 9도에서 28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평양 오후 구름 많겠습니다. 12도에서 27도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의주는 역시 오후 구름 많겠고 기온 10도에서 24도 분포 예상합니다. 개성 역시 오후에 구름 끼겠고요. 13도에서 28도 기온 분포, 함흥 역시 구름 끼겠습니다. 9도에서 18도 분포, 끝으로 청진 지역 역시 구름 많은 하루 예상하고 있고요. 7도에서 9도 기온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 드렸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도록 하죠. 맥패든과 화이트헤드가 함께 부릅니다. Ain't No Stopping Us Now 들어보시죠.
many things that's held us down. But now it looks like things are finally coming around. I know we've got a long, long way to go. And where we'll end up, I don't know. Sing up our act, and if you've ever been held down before, I know you refuse to be held down anymore. Well,
don't you let nothing, nothing
stand in your way.
I want you to listen, listen
to every word I say, every word I say. Trying to make it, they only push you aside. They really don't have nowhere to go. Ask them where they're going, they don't know. But we won't let nothing hold us back. We're gonna put our show together, gonna polish up our act. Well, and if you've ever been held down before, I know you refuse to be held down anymore.
You let nothing, nothing
stand in your way.
I want you to listen, listen
to every word I say, every word I say. No, no, no.
We're moving,
we're moving.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 들어있습니까?
네, 유럽을 방문 중인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의 격퇴를 위해서 유럽 동맹국들의 더 많은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이집트에서 3년 만에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면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서부권 청두에 대규모 민간 국제공항을 추가로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자, 먼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유럽 방문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예,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주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서 영국과 독일을 방문했는데요. 월요일 독일 하노버에서 연설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격퇴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250명의 특수부대 병력을 보낼 거라고 밝혔는데요.
네.
예, 또 ISI 격퇴를 위해서 유럽 동맹국들의 더 많은 역할도 당부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이 앞서서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을 때도요, ISIL 격퇴를 위해서 중동 국가들이 협력할 것을 촉구를 했었죠.
맞습니다. 걸프 협력회의 6개국 정상들과 만나서 ISIL 격퇴를 위해서 더 힘을 모으기로 했고요. 또 걸프국 정상들도 더 많은 기여를 약속했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월요일 연설에서도 미국이 홀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는 없다면서 강력한 유럽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예, 오바마 대통령은 또 ISIL 격퇴 말고도 나토 동맹국들이 국내 총생산의 2%를 국방비에 지출하기로 한 목표를 달성하고 또 국제 안보와 관련해서 더 많은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이 시리아 추가 파병 계획도 밝혔는데요. 처음 공개된 겁니까?
예, 앞서 이 백악관의 고위 당국자가 오바마 대통령의 관련 발표를 예고했었고요. 이날 예고대로 이 대통령이 250명 특수부대 추가 파병 계획을 밝힌 겁니다.
네.
예, 오바마 대통령 하지만 이 지상전을 수행하기 위한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난주에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도요 이라크에 추가 파병 병력을 발표했었는데요.
네,
이때도 지상전은 하지 않는다고 강조를 했었죠.
맞습니다. 당시 카터 장관은 200명의 병력 그리고 공격 헬기 등을 추가로 보내겠다고 밝히면서 이 미군 주도 연합군은 공습 외에는 지원과 일부 특수작전 임무만 수행하고 이 지상전은 현지 병력 력이 계속 담당할 거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추가되는 병력까지 합하면은 이라크하고 시리아에 있는 미군 규모가 얼마나 되는 건가요?
예, 미군이 공식적으로 밝힌 규모는 이라크에 4,000명 그리고 시리아에 300명입니다.
네.
예, 시리아 주둔 미군 규모는 이번 추가 파병으로 6배 늘게 됐습니다. 미국은 이라크에서는 이라크 정부군과 북부 쿠르드 자치 병력을 지원하면서 훈련, 정보, 전술 등을 돕고 있고요. 시리아에서는 온건파 반군들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라크와 시리아에 파병된 미군 특수부대원들은 인질 구출, ISIL 지휘부 제거 그리고 체포 등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네. 또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연설에서요. 유럽 국가들의 단합과 번영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고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강력하고 단합된 유럽의 번영이 세계에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최근에 이 난민 사태 대응 그리고 유로존 통화 정책 등을 놓고 갈등이 높아졌고요.
네.
예, 영국에서는 또 유럽연합 잔류 문제를 놓고 국론까지 분열돼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유럽 국가들이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풀지 못한다면 여기서 유발되는 두려움 그리고 좌절을 악용하려는 세력들이 있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유럽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자유 그리고 다원주의 속에서 이뤄낸 진보가 흔들리지 않고 세계 다른 지역에도 계속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앞서서 오바마 대통령이 안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만났죠?
네, 두 정상은 월요일 독일 하노버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 산업 기술 박람회를 함께 방문했는데요. 두 나라가 추진 중인 자유무역협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지를 촉구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자유무역협정을 통해서 양국의 협력과 교역이 늘고 이 두 나라에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예, 이 두 정상은 또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범대서양 무역투자 동반자 협정 이 TTIP에 대한 지지 입장도 밝혔는데요. 현재 이 협정은 유럽 일부 국가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이 협상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이 다른 유럽 정상들하고 정상회의도 진행한다면서요.
네,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 서방 주요국 정상들과의 회의가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ISIL 대응, 우크라이나 사태, 또 러시아의 군사 위협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요. 오는 7월에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개최될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의제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 오바마 대통령과 유럽 정상들이 최근 유럽으로 유입되는 난민 사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눈 점은 눈에 띕니다.
네, 이번에는 이집트로 가보겠습니다. 이집트가 최근에 이 사우디아라비아로 두 섬의 관할권을 넘기는 것과 관련해서요. 반정부 시위가 열렸다고요.
네, 월요일 이집트 공휴일인 시나이 해방의 날인데요. 지난 1982년에 이스라엘군이 시나이 반도 점령을 끝내고 물러날 걸 기념하는 날입니다.
네.
예, 그런데 이날에 맞춰서 전국에서 반정부 시위가 열렸습니다.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은 앞서 일요일 TV로 중계된 특별 연설에서 시위대를 국가 전복을 꾀하는 악의 세력으로 규정했었습니다.
네, 치안 당국이 시위에 앞서서요 수십 명의 활동가들을 구속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수도 카이로에서 수백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가 열리는 등 이집트 도시 곳곳에서 시위가 있었습니다.
네.
예, 당국은 장갑차, 전투경찰, 사법경찰 등 수천 명을 현장에 투입하고 최루가스를 사용해서 시위 군중에 대응했는데요. 주요 외신 현장 취재 기자들은 이 사법경찰들이 검거된 시위자들을 구타하고 트럭에 태워서 경찰 구금시설로 이송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예, 현재 경찰 병력은 지난 2011년 아랍의 봄 시위가 발생한 카이로 이 타흐리르 광장을 중심으로 배치됐는데요. 이들은 앞서서 추가 시위가 예상되는 지점에도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시위가요. 이집트가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로 두 섬의 관할권을 넘긴 것과 관련해서 벌어졌다고 했는데요. 이집트가 사우디로 섬의 관할권을 넘긴 이유가 뭔가요?
예, 경제적인 지원을 얻기 위해서인데요. 문제의 섬은 이 홍해의 티란 섬 그리고 사나피르 섬인데요. 이집트와 이 사우디아라비아 국경 중간에 있습니다. 1940년대까지는 사우디의 땅이었다가 1950년 이후부터 이집트가 통치해왔습니다.
네.
예, 당시 사우디는 이 건국 직후라 이스라엘을 견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 섬을 이집트의 영토로 인정했다가요. 이후에 이 섬 관할권을 되찾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집트가 섬 관할권을 넘기기로 한 거네요.
예, 맞습니다. 최근에 사우디와의 정상회담에서 LCC 이집트 대통령이 경제 지원을 대가로 이 사우디 살만 국왕에게 관할권 이양을 약속했습니다.
네.
예, 이집트는 이 30억 달러를 들여서 이집트와 사우디를 연결하는 다리를 지을 계획이고요. 또 살만 사우디 국왕은 이집트에 대해서 16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집트 국민들은 이집트 정부의 결정에 반대를 하고 있는 거네요.
예, LCC 대통령의 섬 관할권 이양 결정에 대해서 야당 등의 이 반대 세력의 비난이 거센데요. 경제난 등 다른 문제까지 포함된 이 반정부 시위로 번졌습니다.
네.
예, 앞서 지난 15일에 이집트에서 전국적으로 반정부 시위가 있었는데요. 지난 2013년 이후에 첫 대규모 반정부 시위였습니다.
네, 당시 폭력 시위와 유혈 진압 때문에 사망자가 천여 명에 달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 보수 이슬람주의 세력이 주도했다면 이번에는 이 자유주의자 등 다양한 반정부 세력들이 시위에 가세한 점이 주목되는데요. CNN 방송은 이집트 야권의 주요 세력인 무슬림 형제단 그리고 자유정의당이 동시에 이번 시위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 청두에요. 이 대규모 민간 공항이 들어선다고요?
네, 오는 2020년 중국 서부권에 최대 규모의 민간 공항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중국 전역에서는 네 번째로 큰 대형 공항입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청두 텐퓨 국제공항 설립을 위한 착공을 승인했다고 관영영자지 차이나데일리가 주말에 보도했습니다.
네, 공사비도 어마어마하다고요?
예, 총 투입 예정 공사비가 110억 달러가 넘는데요. 중국의 민간 공항에 대한 역대 최대 투자액이라고 합니다.
네.
예, 신공항은 중국 남서부 쓰촨성 수도 청두에서 50km 정도 떨어진 진양시에 들어서는데요. 활주로 세 개를 갖추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길이가 4,000m에 달한다고 합니다. 2025년까지 연간 4천만 명의 이용객을 수용한다는 계획인데요. 이 공항이 들어서면 청두는 베이징과 상하이에 이어서 세 번째로 두 개의 공항을 갖춘 거대 공항이 됩니다.
네. 중국 정부가 이 청두 공항 외에도요, 또 앞으로 많은 공항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라고 하죠.
네, 중국의 13차 5개년 경제 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50개 공항을 추가로 건설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항공 여행 비용은 내려가면서 항공 여행객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네.
예, 중국 당국자는 이 청두 신공항이 유럽과 중동 지역으로 가는 여행객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현철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소식 들어왔습니까?
네, 테드 크루즈 후보와 존 케이식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막기 위해서 손을 잡았습니다. 먼저 이 소식 전해드리고요. 또 지난 2014년에 일어난 흑인 소년 총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시가 유족에게 6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 이어서 미국 수사당국이 애플사의 도움 없이 또 다른 선전화를 여는데 성공했다는 소식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먼저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 좀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까지만 해도요,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의원이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한테 공화당 경선에서 사퇴하라고 촉구를 했는데요. 두 사람이 손을 잡았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네, 일요일에 크루즈 후보 측과 케이식 후보 측이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5월과 6월에 경선을 치르는 일부 주에서 상대 후보가 유리한 지역은 양보한다는 겁니다.
네.
크루즈 후보는 케이식 주지사를 돕기 위해서 오리건주와 뉴멕시코주에서 더 이상 선거운동을 벌이지 않고요. 대신에 5월 3일에 예비선거를 실시하는 인디애나주에 주력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또 존 케이식 후보는 인디애나주는 크루즈 후보에게 맡기고 5월 17일과 6월 7일에 선거를 치르는 오리건주와 뉴멕시코주에서 중점적으로 선거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네, 어떻게 해서든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 후보 지명을 받지 못하게 막겠다는 겁니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으려면 과반수 대의원 1,237명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네.
현재 트럼프 후보가 모은 대의원은 845명입니다. 필요한 대의원의 약 70%를 확보한 상태인데요.
네.
트럼프 후보 측은 공화당 전당대회 전에 과반수 대의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지만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크루즈 후보하고 케이식 후보 측은 중재 전당대회를 노리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케이식 후보 측의 수석 선거 전략가인 존 위버 씨는 중재 전당대회가 목표라고 말했는데요. 중재 전당대회가 열리면 당을 단합하고 본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후보가 공화당 후보 지명을 받게 될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네.
중재 전당대회는 과반수 대의원을 확보한 후보가 나오지 않을 경우 당 지도부가 중재해서 특정 후보를 밀어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크루즈 선거운동본부의 제프로 선거본부장은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 후보 지명을 받는다면 공화당에게 확실한 재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네.
트럼프 후보는 민주당 후보에게 질 게 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트럼프 후보 측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트럼프 후보는 인터넷 단문 사이트인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필사적인 상황에서 나온 끔찍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정치적으로 성숙한 두 후보가 정치 경력 이제 10개월째인 후보에 맞서 공모하다니 슬픈 일이다 이런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다른 많은 산업 분야에서는 공모와 결탁이 불법이라고 지적하면서 두 후보가 살아남기 위해서 결탁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크루즈 후보가요 위스콘신주하고 유타주 등에서 승리를 하면서 이 트럼프 후보를 바짝 추격하는 듯 했는데요.
네.
하지만 지난주에 뉴욕에서 트럼프 후보가 또 압도적인 표차로 이기면서 분위기가 좀 바뀐 상태죠?
네, 맞습니다. 화요일에 펜실베니아와 커네티컷, 로드아일랜드, 델라웨어, 메릴랜드주 이렇게 동북부 5개 주에서 예비선거가 실시되는데요.
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부분 주에서 트럼프 후보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그 뒤에 다시 미국 서부로 또 선거가 옮겨가는데요.
네.
이번에 크루즈 후보하고 케이식 후보가 손을 잡은 게 효과가 있을까요?
네, 그건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크루즈 후보 측은 인디애나주를 매우 중요하게 보는데요.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인디애나주에서도 트럼프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 41%, 크루즈 후보 33%, 케이식 후보 16%로 나왔는데요. 하지만 크루즈 후보와 케이식 후보 지지층이 단결하면 어느 정도 승산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자, 사실 트럼프 후보를 막으려면 두 후보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얘기는 또 이전부터 나왔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공화당 전략가들은 그동안 두 후보에게 어떤 식으로 힘을 합치라고 촉구해 왔는데요. 케이식 후보 측이 전에 먼저 손을 내밀었는데 크루즈 후보 측이 이를 거부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트럼프 후보를 막기에 너무 늦었을지 모른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스 신문은 두 후보 측이 지지자들에게 서로 다른 후보를 찍으라고 직접 요청하지 않은 점을 들면서 이번 동맹이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자, 공화당 상황 살펴봤는데요. 민주당은 이변이 없는 이상 클린턴 후보가 민주당 후보 지명을 받을 걸로 예상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후보 지명을 받으려면 대의원 2,383명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현재 클린턴 후보가 필요한 대의원 수의 약 80%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클린턴 후보 측이 러닝메이트 인선 작업에 들어갔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러닝메이트라면은 11월 본선거에 함께 나갈 부통령 후보를 말하는데요. 어떤 인물이 클린턴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거론되고 있을까요?
네, 먼저 버지니아주의 연방 상원의원인 팀 케인 의원과 마크 워너 의원의 이름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버지니아주는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른바 스윙 스테이트, 경합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밖에 쉐러드 브라운 오하이오주 연방 상원의원과 흑인 정치인인 데발 패트릭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 또 민권 변호사 출신으로 중남미계인 토마스 페레스 노동부 장관, 역시 중남미계로 남부 텍사스 출신의 젊은 정치인인 훌리안 카스트로 주택도시개발부 장관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 2014년 11월에 발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장난감 총을 갖고 있던 흑인 소년이 경찰 총에 맞아서 숨진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당시 큰 충격을 줬던 사건이었는데요. 유족 측이요, 사건이 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클리블랜드 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었는데요. 양측이 이번에 합의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월요일 발표된 연방 법원 기록을 보면 클리블랜드 시가 당시 12살의 나이에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진 흑인 소년 타미르 라이스 군 가족에게 6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올해 300만 달러, 또 내년에 300만 달러를 각각 지불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대신 가족들은 법원에 제기한 소송을 중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클리블랜드 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받지 않게 됐는데요. 만일 재판이 진행된다면 라이스 군의 죽음과 또 클리블랜드시 경찰의 문제점 등에 다시 한번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면서 클리블랜드시가 곤란한 입장에 처했을 겁니다.
네, 그럼 이번 합의가 클리블랜드시가 잘못을 인정했기 때문에 나온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양측 간 합의문에는 클리블랜드시가 잘못을 인정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예, 자, 라이스 군 가족들이 이번 합의와 관련한 입장을 또 내놨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라이스 군 가족의 변호인들이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합의가 금전적인 측면에선 역사적인 수준이지만 돈이 얼마가 됐든 생명의 손실을 적절히 보상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특히 라이스 군은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질 당시 잠재력과 약속으로 충만한 어린 소년이었다며 그 어떤 것도 라이스 군을 다시 살려낼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에 클리블랜드 시는 아직 이번 합의에 대해서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잠시 2년 전 사건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어떤 일이 벌어진 건가요?
네, 2014년 11월이었는데요.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경찰에 신고가 한 건 접수됐습니다. 흑인 남성이 놀이터에서 사람들에게 총기를 겨누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현장에 도착한 티머시 로먼 경관이 차에서 내려서 라이스 군에게 총 두 발을 쐈는데요. 총을 쏘고 나서 보니까 총을 갖고 있던 사람은 성인 남성이 아니라 어린 소년이었고요. 또 갖고 있던 총도 진짜 총이 아니라 플라스틱 총알이 나가는 장난감 총이었습니다. 당시 신고한 사람은 총을 든 남자가 청소년일지도 모른다, 또 장난감 총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네.
그런 내용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는 제대로 전달되질 않았었습니다.
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은 처벌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지난해 12월에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정당 방위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일반 시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요.
네.
특히 기소 여부를 가리는 배심원단을 대배심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배심이 티머시 로먼 경관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배심은 또 로먼 경관과 함께 출동했던 다른 경관에 대해서도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대배심이 로먼 경관을 기소하지 않기로 한 이유는 뭐였습니까?
네, 오하이오주 쿠야호가 카운티의 티머시 맥킨티 검사가 설명을 했는데요.
네.
이번 사건이 인간의 실수와 잘못된 의사소통 등 여러 나쁜 일이 겹치면서 일어난 비극이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총격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보면 로먼 경관이 위협을 느낄 만하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여러 정황상의 증거로 볼 때 로먼 경관의 행동은 범죄 행위가 아니었다고 맥킨티 검사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이 알려지자 클리블랜드뿐 아니라 워싱턴 DC와 뉴욕 등 미국 전역에서 시위가 열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 클리블랜드뿐 아니라요, 다른 도시에서도 이 경찰에 의한 사망자 가족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지불하는 사례들이 또 늘고 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이번 달에 시카고시는 구금 중 사망한 흑인 남성 가족에게 495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또 이보다 앞서 경찰의 추적을 받다 숨진 천식 가족 환자에게는 15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또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시가 지난해 9월에 경찰의 체포 과정에서 사망한 흑인 청년 유족에게 640만 달러, 또 뉴욕시는 지난해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40대 흑인 남성 가족에게 59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애플이라고 하면은요, 이 손전화기 아이폰으로 유명한 미국의 첨단 기업인데요. 최근에 아이폰 잠금장치 해제 문제를 놓고 미국 법무부하고 애플사가 대립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법무부가 또다시 애플의 도움 없이 아이폰의 잠금장치를 푸는 데 성공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금요일 법무부는 애플과 소송이 걸려있는 또 다른 손전화기의 잠금장치를 자체적으로 푸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암호를 푼 손전화기는 뉴욕 브루클린 마약 밀매 용의자가 사용했던 건데요.
네.
미 연방수사국 FBI는 뉴욕 동부 지방법원에 이 손전화기의 잠금장치를 풀 수 있도록 협조한 법원 명령을 애플사에 내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는 애플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법원에 알린 겁니다.
네, FBI가 이 문제의 손전화기 잠금장치를 어떻게 풀었을까요?
네, 다른 사람이 암호를 알려줬다고 합니다.
네.
법무부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라는 이유로 암호를 알려준 사람이 누군지 밝히지 않았는데요. 손전화기 주인인 용의자 준펑 씨는 암호를 잊어버려서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FBI가 애플의 도움 없이 손전화 암호를 푼 게 한 달 사이에 두 번이 됐는데요.
네.
지난달에는 캘리포니아 샌버나디도 총기 난사 사건의 테러범이 남긴 손전화기 암호를 또 풀었었죠?
네, 그렇습니다. 외부인의 도움으로 암호를 풀었는데요. FBI는 해결 방법을 제공받는 대가로 막대한 돈을 지급했습니다. 확실한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네.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은 자신이 FBI 국장으로서 남은 계약 기간에 받게 될 연봉의 총액보다 많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언론은 이를 토대로 미국 정부가 100만 달러가 넘는 돈을 지급했을 것으로 추산하는데요.
네.
코미 국장은 그 정도 액수를 지급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이 캘리포니아 소송의 경우는요, 사실 법원이 FBI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손전화 잠금장치를 풀 수 있는 운영체제를 새로 만들라고 또 애플에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 애플이 이를 거부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사생활 침해, 또 정부의 권한 남용이라면서 거부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개인의 권리가 더 중요하냐, 아니면 국가 안보가 더 중요하냐, 이 문제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네. 하지만 또 이번 브루클린 소송의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법원과는 달리 판사가 애플 손을 들어줬죠.
네. 지난 2월 담당 판사는 정부의 요구가 법적인 권한을 넘어선다고 판결했습니다. FBI가 이에 불복하면서 계속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이번에 다른 방법으로 암호를 푸는 데 성공한 겁니다.
네.
애플 측은 법무부가 뉴욕 소송을 취한 데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시민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 측은 이번 법무부 발표에 대해서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고 환영했고요. 이런 문제는 법원이 아니라 연방의회가 다뤄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현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에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겠습니다. The Supremes가 부릅니다. Up the Ladder to the Roof 들어보시죠. 그래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4월 26일이면은요, 체르노빌 원전 사고 발생 3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성을 이야기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거론되곤 하는 사건이 바로 체르노빌 원전 사고인데요. 뉴스 따라잡기 이 시간에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로 기록된 체르노빌 원전 사고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입니다.
비극의 도시 체르노빌.
체르노빌은 지금의 우크라이나 공화국 북쪽 벨라루스와의 국경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에는 구소련, 소비에트 연방에 속해 있었는데요. 이 원자력 발전소 단지는 체르노빌 북서쪽으로 약 14.5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체르노빌시는 원자력 발전소 반경 30km까지는 접근 금지 구역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원전 사고가 발생하고 주민들에게 소개령이 내려지기 전에 이 체르노빌 일대에는 약 12만 명이 거주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관리 당국 인력과 원자로 해체 작업 인력, 그리고 당국의 이주 명령을 거부하고 고향을 지키고 있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 일부만 살고 있습니다.
They lied to us. I took only 20 potatoes and a kettle.
농부 이반 세멘유키 씨도 다시 돌아온 사람 가운데 한 명인데요. 세멘유키 씨는 당시 소련 정부가 다시는 집에 돌아올 수 없다는 얘기를 해주지 않았다면서 별 준비도 못한 채 떠났던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인재로 시작된 인류의 재앙.
1986년 4월 26일 토요일 새벽 1시 24분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단지 안에 있던 4호기 원자로가 폭발했습니다.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는 값싼 전력을 대량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서 당시 소련의 첨단 과학 기술이자 자랑이었는데요. 사건이 발생하던 날 원전 직원들은 일종의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자로 가동을 중단한 후에도 이 터빈이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얼마나 더 돌아가는지 또 그에 따라 얼마나 전기를 더 생산할 수 있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었는데요. 직원들은 이 실험을 위해서 안전수칙보다 더 많은 제어봉을 빼냈습니다. 이 제어봉은 원자로의 온도가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분열 속도 또 규모를 조절하는 이 자동 제어 장치죠. 결국 원자로는 급속히 가열됐고요. 폭발을 일으키고 맙니다. 원자로 뚜껑이 날아가 버릴 정도의 괴력이었는데요. 동시에 원자로 안에서 핵 분열을 일으키던 어마어마한 양의 방사성 물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때 대기 중에 방출된 방사성 물질의 규모가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 폭탄의 400배에서 50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소련은 사고 발생 사실을 감췄는데요. 하지만 무려 1500km나 떨어진 스웨덴에서 이 낙진이 감지되는 바람에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는 오랜 조사가 있었는데요. 결국은 안전수칙 위반과 기계 오작동, 설계의 결함 등으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한 사태 수습.
당시 원전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소방대원들이 화재의 진압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화재의 원인이 뭔지, 불길 속에 뭐가 날아다녔는지 전혀 몰랐던 이들은 그냥 단순 화재인 줄 알고 방호복 같은 것도 입지 않고 불길 진압에 나섰습니다. 더구나 불길을 진압하느라고 쏜 물줄기가 원자로 내부의 물질과 반응을 일으키면서 더 큰 대규모 폭발로 이어졌고요. 결국은 체르노빌과 인근 프리피아트 시 일대는 고스란히 방사성 물질을 뒤집어 쓰고 맙니다.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소련 정부는 일대의 주민들에게 소개령을 내리고 군 병력을 투입해서 사고 처리에 나서는데요. 하지만 방호복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사고 수습 작업에 동원된 겁니다. 헬기를 타고 상공에서 찍은 사진 필름이 다 녹을 정도로 엄청난 방사성 물질이 뿜어져 나오는 터라 사실은 방호복을 입는다 해도 큰 도움이 되는 수준도 아니긴 했는데요. 이들 중에 30여 명이 3개월 안에 사망했습니다. 그야말로 이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인 끝에 반년 만에 콘크리트를 쏟아붓고 원자로를 봉인하고 방호벽을 설치하는 데는 성공하는데요. 하지만 그 대가는 엄청났습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후유증.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몇 명인지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방사성 물질에 직접 노출돼 사망한 사람은 약 60명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간접피폭과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자는 유럽 전역에서 수천 명에서 수만 명까지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8천 명가량 사망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고요. 벨라루스의 경우 사고 발생 후 6년 안에 사망자가 4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엔은 유럽 전역에서 사망자가 1만 6천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 후 백혈병이나 희소암 환자는 물론이고 기형아 출생률도 급증했는데요. 이들의 상당수가 20년 안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전 일대 생태계도 완전히 파괴돼서 돌연변이가 발생하는 일도 적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체르노빌 사태.
현재 우크라이나 정부는 당시 원자로를 봉인했던 콘크리트 석관이 노후하면서 새로운 석관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높이 110m, 무게 3만 톤에 달하는 아치형의 초대형 구조물인데요. 미국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이나 호주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도 담을 수 있는 크기라고 합니다. 이 총 공사 예산이 4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Valery Kalchenko 우크라이나 전 국회의원의 설명 듣고 계신데요. 러시아가 건설 작업에서 손을 떼고 자금 지원도 불분명해지면서 공사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겁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 합병 문제를 둘러싸고 관계가 악화돼 있습니다. 신석관 공사는 내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언제 완공될지 확실치 않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은 우크라이나 혼자서는 이를 감당할 수 없다면서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30주년을 맞이한 체르노빌 원전 사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사였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I beg your pardon. I beg your pardon 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Why are you taking my cell phone?
Oh, I'm sorry. I beg your pardon. I thought it was mine.
I beg your pardon?
I just said I thought it was mine. Sorry about that. It was an accident.
Oh, okay. In today's conversation, there are two different ways the phrase I beg your pardon are used. 본문에서 제가 제이슨에게 왜 내 핸드폰을 가져가니? Why are you taking my cell phone? 라고 하자 제이슨은 Oh, I'm sorry. I beg your pardon. I thought it was mine. 어, 미안해. 내 건 줄 알았어. 라고 사과했습니다. 제가 제이슨의 대답을 잘못 들어서 다시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I beg your pardon? 뭐라고? 라고요. 그러자 제이슨이 다시 I just said I thought it was mine. Sorry about that. It was an accident. 내 건 줄 알아서 그랬다고. 미안해. 모르고 그랬어. 라고 말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I beg your pardon,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Why are you taking my cell phone?
Oh, I'm sorry. I beg your pardon. I thought it was mine.
I beg your pardon?
I just said I thought it was mine. Sorry about that. It was an accident.
Oh, okay. Today's expression is I beg, B-E-G, beg your pardon, P-A-R-D-O-N, pardon. I beg your pardon. 단어 pardon, pardon은 용서, 그리고 beg, beg은 빌다는 뜻이니까 직역하면 당신의 용서를 구합니다 라는 뜻이 되죠.
You can use this phrase when you express polite apology. I beg your pardon은
이렇게 자신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 사과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또 상대방의 말을 잘못 알아들어서 다시 한번 말해달라고 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I beg your pardon?
처럼 말이죠. 이럴 땐 미안하지만 잘못 들었는데 뭐라고요? 라는 뜻입니다. 비슷한 표현인 excuse me, excuse me 또 두 가지 경우에 다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예문을 통해 오늘 표현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I beg your pardon, but can you say that again?
라는 문장을 해석하면 미안하지만 잘못 들었는데 다시 말해줄 수 있나요? 라는 뜻입니다.
Here is another example. Oh, I beg your pardon. I didn't mean to interrupt.
는 미안해, 방해하려는 건 아니었어. 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Why are you taking my cell phone?
Oh, I'm sorry. I beg your pardon. I thought it was mine.
I beg your pardon?
I just said I thought it was mine. Sorry about that. It was an accident.
Oh, okay. Let's review. I beg your pardon is a common expression that is used to express a polite apology. I beg your pardon. I beg your pardon.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아프리카 중서부에 위치한 나이지리아는 다양한 문화와 자신감 있는 시민사회가 어우러진 큰 잠재력을 가진 국가입니다. 또한 나이지리아는 경제 분야에서 상당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나이지리아가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미국과 나이지리아는 최근 미국 나이지리아 양자위원회를 다시 가동했습니다. 두 나라는 공통 관심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워싱턴에서 고위급 전략 대화를 가졌습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지난 3월 이 위원회에서 나이지리아의 신임 무하마두 부하리 대통령의 경제 다각화 노력에 고무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나이지리아에 최대 6억 달러 규모의 원조가 제공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제공한 자금은 상당 부분 에이즈와 말라리아, 결핵과 같은 질병 예방과 치료에 쓰일 계획입니다. 또 이 자금은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아프리카 전력 공급 계획에 따라 나이지리아의 에너지 부분을 강화하는 데도 쓰여질 예정입니다. 추가로 농업 효율 개선과 농촌 소득 증진을 위해서도 많은 돈이 쓰여질 것입니다. 케리 국무장관은 우리는 인도적인 문제와 개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나이지리아 북부와 테러 조직 보코하람의 대량 살상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테러 조직 보코하람을 소탕하기 위해 나이지리아를 도울 것입니다. 또 테러 조직의 모집과 작전을 가능케 한 이 지역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할 것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지원에는 효과적인 관리, 양질의 일자리 창출, 부패 척결을 위한 노력이 들어갑니다. 케리 장관은 이와 관련해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협력해야 할 가능한 많은 분야에서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세심히 계획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케리 장관은 하루아침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점진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이는 양국 모두에게 득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나이지리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전 세계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깨끗한 음질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은 단파 7,460, 11,990kHz로도 방송해드립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